우리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먼저는 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작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이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이 개입했던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다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또는 십자가 사건과 얽혀있던 이런 다양한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입장, 태도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즉 이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또 정치적 계산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보다 자기가 그동안 알아온 지식을 더 고집했습니다. 마치 현대교회에서도 이 성경 자체보다도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부정했다 그랬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성경을 한낱 도덕 강론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그룹 중에 이제 가롯 유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뭐 야고보라는 이름도 두 사람이나 나오죠. 유다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 이름 외우는 게 대단히 좀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딱 헷갈린단 말이죠. 누가가 열두 제자였던가 이렇게 그렇죠. 유다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중에서 두 사람씩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지금 두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중에서 지금 유다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둘다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별명이 다데오인 랍베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가룟이 아닌 유다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이 아닌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우리 성경 시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선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저기선 저런 이름으로 불리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도대체 이드로야, 호밥이야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라고도 불리고 호밥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는 이렇게 불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불리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랩베오라고도 불리고 다데오라고도 불리는 그런 이름이 지금 세 개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고 호가 있고 별명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고 그래서 그 성과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middle name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들어가는 이름들이 또뭐몇 개씩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가룟이 아닌 유다가 한 사람 있다는 거 일단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유다가 이제 시몬의 아들로 불리는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바시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시몬. 요나의 아들 그러면 바요나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라바의 아들 바라바. 그 바자가 그 바가 붙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시몬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스카리오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캐리옷 사람 그런 뜻이에요. 카리옷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말로는 그리옷이라고 이제 이렇게 흠정의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그리옷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긴 유다 땅에 속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그리옷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에 속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남쪽 유다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이 속하잖아요. 나머지 11 제자는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지금 아래쪽 유다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참,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대단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에 이제 12명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순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그런데 이네 군데에서 가룟 유다는 항상 맨 꼴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가 유대인의 관행상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렇게 기록되게 돼 있어요. 언급이 제일 먼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항상 맨 마지막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대표적인 수식어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 이게 지금 이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또는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배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배시요, 이름은 신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마 천국에 가서도 이 이름이 계속 회자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히 회자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왜 제가 지금 제자와 사도를 구분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70 제자도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열두를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권능도 주셔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게 하셨다 하면서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사도인 거예요. 나머지 다 제자들이 많은데 12명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또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쭉쭉쭉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두 제자에 지금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 12명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이걸 안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이런 권능을 지금 행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마귀들을 제압했습니다. 질병과 질환들을 권위 있게 고치는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 사이에서 재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돈가방을 맡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가방을 맡은 자. 유다가 가방을 가졌다. 그러니까 돈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가방을 맡깁니까? 못 믿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제일 믿을 만한 이 우리 덕희 형제처럼 이렇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맡겼나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돈가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대단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이 배반할 자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떤 사건에서 알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사도 중에 마태가 있죠.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공무원이에요. 세리 공무원. 이 사람도 돈 같은 거에 밝지 않겠어요? 계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물을 누가 맡고 있냐면 유다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배반하여 그 넘길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이제 배반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꾸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접니까? 자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빵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냐면, 유다? 이러면서 너 배반자야? 이렇게 딱 알아챘어야 정상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전혀 의심을 안한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빵을 찍어서 이렇게 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배반할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너 이놈아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멱살을 잡고 이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유다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신뢰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다 자신이 대단히 치밀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궁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절대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치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이 이유가 사실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과연 유다의 책임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에서 유다가 재물을 담당했지만 지속적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그 유월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의 엿새 전인데 여기에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보는 것이 뭐 무슨 어디 뭐 공무원이 또는 어디 회사의 경리가 뭐 심지어는 뭐 수십억까지도 막 빼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도 예수님 일행에게 들어오는 그 기부금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자기가 이제 횡령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일행에게 기부가 되는 그 돈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쯤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의 5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57절이죠.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돈을 받고 현상금을 받고 이제 팔아넘길 그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수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넘겨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은 서른 개라는 이돈 값이 얼마 정도 되냐 할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33겔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세겔이 지금 은화의 단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노예 종 남종이나 여종 이런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게 바쳐서 죽으면은 얼마를 물어줘야 하냐 할때은 30세겔을 물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값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분명히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들에게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돈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돈 값이 너무 작다는 거죠. 큰 값에 이걸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 그러면 팔아넘긴 그 배반한 그 이유가 뭐겠느냐 했을 때 자존심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에서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걸 낭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본심은 뭐냐면 그판 돈이 기부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돈가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떼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 놔둬라. 저 여자가 하는 일을 가만 놔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 여자가 한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 회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그 마리아를 책망한 이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겸연쩍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때에 이제 이그 사건 직후에 이제 수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넘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큰 이제 자존심이 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돈 문제나 이 자존심의 문제보다도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실망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망감.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빨리 왕이 되셔서 영적인 왕 이런 거 말고 정치적으로 실제로 왕이 되셔서 그렇잖아요. 이막이 나병 환자도 그냥 막 고치시지요. 다른 여러 환자들도 그냥 막 이렇게 고치시죠. 앉은 병이도 벌떡벌떡 일으키시죠. 뭐귀 먹은 자도 막 그냥 막 듣게 하시죠. 또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는데 막 하늘에서 이 마치 모세가 빵 내리듯이 만나 내리듯이 그렇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막그 수천 명을 먹이시죠. 이런 걸볼 때,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또 로마로부터 당장 해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인 그 마지막 유월절 그때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와 실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돈에 대한 탐욕, 또이 자존심의 문제, 또 정치적 입장과 어떤 거기에 그것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열두 사도를 선택할 때부터 유다는 배반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걸 모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멸망의 아들이다 또는 마귀다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이 멸망의 아들이 이게 지금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의 70절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모르고 제자로 또는 사도로 뽑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사탄이 그 안에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던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빵 조각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이 어떤 성품과 또는 그의 어떤 동기와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태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빵 조각을 주셔서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면, 그 마귀가 들어간 게 그러면은 예수님 책임이 아니냐, 또는 이렇게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처형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또 누군가는 배신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일을 유다가 했으니까 유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 세상의 상황은 어때야 되냐면 극도로 타락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극도로 타락해 있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을 때,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 있어야 되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이 재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극도로 타락해지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니까 내가 극도로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궤변이지요. 이건 궤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유혹에 이끌린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유다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펴보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 심지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전적으로 마귀의 도구로 받는 그 과정에는 이 가룟 유다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배반자가 있을 거 미리 아셨어요. 그게 유다가 될거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유다라는 사람을 배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운명론이라 그래요. 결정론 또는 운명론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대단히 참 아쉬운 점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배반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거기 이제 20절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도 유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에도 사실 유다가 그게 자기잖아요. 사실은 뭐 혹시 나 말고 또 다른 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자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너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품고, 정말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사실 무릎 꿇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이제 수제사장에게로 가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점은 뒤늦게 후회한 뒤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한 가지 가능성은 자기가 그토록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행동을 안 취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밀고가 돼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발각되거나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순순히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자기가 이제 한 짓이 뭔지에 대해서 이확 깨달아지면서 이건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니까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자, 뜻을 돌이켰습니다.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가 이제 배반을 당하고 팔아넘겨진 그 값, 그 대가로 받은 그 값이 결국은 그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축값으로 주어지면서 그게 이제 나그네들을 위한 그 어떤 밭으로 이렇게 이제 쓰인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그 장례 묘지 이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 아까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반 행위가 죄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의 행위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4절에. 그렇죠?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배반의 대가로 받은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걸 그냥 성전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또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켰다 그랬잖아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다보다도 더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가 자살을 택한 것을 볼때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배반하여 넘겨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로부터 평소에 받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문제인 자살을 하면은 구원을 못 받나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유다 때문에 이 유다의 예를 보면서 유다는 자살해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것도 일종의 살인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살인인 거예요. 그럼 살인자는 구원을 못 받는가? 성경에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최소한 우리가 살인자 3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살인자? 네,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또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마음대로 살인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일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살인죄를 심지어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는 삶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부끄러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은사주의 그 교회들에서 보통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성령회방죄 이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그 어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령회방죄다. 그래서 그 죄는 결코 용서를 못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성령회방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회방죄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귀들을 내쫓고 이럴 때 그것을 이 마귀들의 왕인 바알세부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걸 내쫓고 있다 하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회방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놓고 모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주위에 얽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는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 받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100% 그러면 마귀에게 쓰이는 것이냐? 뭐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요해서 마귀의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의 쓰임을 받기에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심하게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게 될때 마귀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 속에도 대단히 무서운 일이지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이기적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런 유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 성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끼워 맞추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 의도와 성향,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끼워 넣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때 돈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안 벌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 그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려면 내가 먼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거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돈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러한 순간들에 내가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훈련될 때, 그때 우리가 유다가 빠진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가요, 처음에. 왜? 함께 교회에 섞여 있을 때 여러 가지 능력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행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른 열두 제자와 동일하게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교회 내에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분간이 안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섞여 있을 때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유다가 재물을 담당할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 그렇게 신임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전혀 눈치를 못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삶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살로 끝을 맺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어떤 그 이기적인 동기로 지금까지 뭐 제가 뭐 저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지만 행여라도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유다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왔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죄 문제로 이렇게 불행한 결말을 맺는 그런 사람이 없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십시다.